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유대의 포로 된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예, 지난 시간까지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예언들의 배후적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모든 예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예,
예,
그랬죠. 예.
그 일을 담당하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하게 되자 마침내 포로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누었거든요.
예.
국가로 있으면서도 수행하지 못한 그 일을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 한다고 그랬죠.
네.
네. 예,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 다음 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쪽은 이스라엘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건국되고,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유대라는 나라가 됐죠. 예, 남북이 계속 다투면서 지내다가, 이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열지파는 지상에서 아주 사라졌습니다. 그후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남쪽 유다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합니다. 3차에 걸친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사라지죠. 이 3차 공격으로 완전히 함락된 해가 느부갓네살 19년이라고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어쩌면 독자들 중에 바벨론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지리적 위치는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데입니다. 근데 1차 포로가 느부갓네살 원년인데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그의 책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죠. 다니엘 1장 1, 2절을 한번 좀 읽으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1절 2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포로되는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나 아주 많은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순히 유다가 패배하고 성전 기구 얼마를 빼앗겼다는 기록인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이방의 복이 되었다고 그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뜻이죠.
예, 예.
왕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예.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는 말도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
목사님도 잘 아시는 대로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탑을 쌓고 그 이름을 바빌루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그 뜻은 그 그들이 바빌루라고 한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집단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구원 사업을 완전히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의 니므롯에 대하여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고 기록했는데 이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여호와를 대적하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예, 탑을 쌓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고요.
네.
또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말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더만요.
네.
예, 그런데 사단이라는 말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단의 예, 아주 하수인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혜를 혼란하게 해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셨는데요.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니까 뜻이 잘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의 책동 속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뭐 뜻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목사님 바벨론이 그 니므롯의 바벨탑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 학자들이요.
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니므롯의 바벨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바벨에서 유래한 것은 확실하거든요.
네.
예,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바벨론은 이 혼잡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종들이 혼잡하기도 했을 것이지만요. 사상의 혼잡이 중심, 이 바벨, 혼잡이라는 말의 중심 사상일 것입니다.
네.
언어는 사상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잖아요.
네.
그런 언어가 혼잡되었다는 것은 사상의 혼잡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사상이 혼잡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죄가 세상을 변질시키는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는 것은 혼잡한 사상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죠.
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인데요. 이제 더 이상 안정된 평화가 없어지고 혼잡한 사상이 판을 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 기구를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혼란하고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바벨론 신전에 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풀이해서 순수한 하나님 경배에 혼잡을 초래했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아, 참 대단한 추리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아니, 다니엘이 쓴 간단한 시작의 말이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확대할 수 있는지 목사님 좀 얼떨떨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성경의 기록은 이 분명한 의도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는 말이 바로 구원의 경륜을 혼잡하게 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에 이런 사상이 아주 짙게 묻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예,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네.
아직 1장이 말하는 역사적 시점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에요.
네.
이 605년이고 성전 파괴된 것은 19년이거든요.
네.
예, 그 19년이 느부갓네살 19년이거든요.
네.
이때는 느부갓네살 원년이고요.
네.
예. 그래서 3차 침공 때 성전이 완전히 불타잖아요. 예.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세력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요, 하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상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예.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제는 또 성전의 원상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원과 성전 회복은 관계가 있죠.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려면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소 자체거든요.
예.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그랬잖아요.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네.
거기에도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2절에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된다고 계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성전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이거든요.
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도해라고 성소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거하기 위한 것이 성소를 짓게 한 목적이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칭호가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 다른 칭호가 임마누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마태 1장 23절이 그렇게 설명했죠. 이 칭호 역시 예수님이 성전 또는 성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성소로 지었다는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의 원상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몸을 결코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야 하겠네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 말씀이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아, 그렇군요.
그들은 자기 몸 성전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 기구는 우상의 전각에 갖다 놓았지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성전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게 되었죠, 그들이요.
예. 예. 그 사실은 다니엘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음에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다니엘서를 이야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다니엘서 시작 부분의 내용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바벨론이 사람을 어떻게 골라 쓰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네.
그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아, 그것도 신분부터 잘 골라서 뽑았네요.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곧 흠이 없고
네.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네.
얼마나 뛰어난 인재를 선택했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말하잖아요.
네.
뛰어난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죠.
네.
바벨론은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이 현실적 세상의 제국이고 그 통치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바벨론 왕의 배후의 세력은 루시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14장 4절로 14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 좀 길지만요. 몇 절만 목사님이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 4절과 12절로 14절까지 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이사야 14장 4절 그리고 12절로 1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루시퍼인데요.
네.
루시퍼가 바벨론 왕이라는 것으로 표상되어서 애가를 읊었거든요.
네.
루시퍼는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들은요, 평범한 사람보다 영향력이 훨씬 강하지요. 예, 루시퍼는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자를 꾀어서 우상의 전각을 만들고 비빈들과 같이 가서 절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교활한 지혜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중에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하게 해서요.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이 예부터 사람을 고르는데요. 이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시인은 서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시인은 신이라는 말은 몸신자인데요. 사람의 용모와 풍채를 뜻하고요.
예.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신체의 흉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드러난 모습이 잘생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모든 재주에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다는 것은 지력이 뛰어나는 예,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은서판이죠. 예. 은어 구사력과 그다음에 선은 선 글씨의 어떠함과 판은 판단력을 갖춘 고루 갖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들을 바벨론 교육으로 훈련시켜서 왕을 위하여 일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을 보면은요. 아, 바벨론이 고른 것과 정반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해요. 예.
어떻게 고르시는데 그렇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예, 고린도전서 네.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고맙습니다. 자, 그 말씀 보시니까요.
예.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예, 예.
오히려 미련한 것,
예.
약한 것, 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쉽지 않죠.
예.
요즘은 더 좀 달라졌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초기에는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세상에서의 위치에서 안주하면서요 구원의 도리를 멸시했습니다.
네.
예, 서양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부터 상태가 좀 달라지기는 했죠.
네.
그러나 로마의 이런 조처는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바벨론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일 뿐이었죠.
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게 될 때에 이 사단의 이런 전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벨론 왕이 선택한 것 같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면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다 모르긴 하지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이유를 밝힌 것 같아요.
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기는 그렇게 기록을 했죠.
예, 목사님 잠깐만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예,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미 언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예수께 와서 이 세상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있고 문벌 좋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구원의 사업에 투신하는 것은 사단의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 않죠.
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헌신했다가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을 때 사단의 꾀임에 빠졌거든요.
네.
그만큼 세상은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자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었지만은요, 25절을 보면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거든요. 예,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구비하다고 해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건 어림도 없죠.
네,
예, 구원의 길은 이것은 이 창조의 길이잖아요.
네.
예, 이미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선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수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원은요, 나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결과를 뜻하는 것이고요.
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실제적인 존재를, 실제적으로는 존재를 상실한 사람들.
네.
예, 저는 그래도 그 비존재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존재를 이미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제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존재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존재라는 말을 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상으로 또 실제상으로는 존재를 상실한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과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할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재주와 학문과 지혜와 능력은 그것을 하는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다 자기 공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굴복할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소망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소박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잖아요.
예.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양떼가 바늘 끼러 가는 것보다가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문벌 좋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정신에 젖어 있으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네.
살아서 숨쉬고 멀쩡하게 잘 사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한 대로 미련하고 약하고 엄고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그 생명으로 확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에 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크구나.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목사님 그 바벨론의 기준에도 부합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청년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충성스럽게 잘 따른 것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네요.
대단하지요. 예. 대단했는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자기네들의 성장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확실히 잘 안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 알 때에 자기 지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알았고요.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사방 와가지고 대왕 아마 그랬겠죠.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우쭐해졌으고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닌가.
네.
예,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들은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로 예. 마치시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